VOA 세계뉴스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독일 시사잡지 슈피겔은 24일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자국 탱크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그동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에이브럼스 탱크가 전장에 보내지려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론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25일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6월 발생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23일 성명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APT38이 블록체인 기업인 하모니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1월 13일 두 해킹 그룹이 훔친 가상화폐 중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레일건이라는 익명의 거래 프로토콜을 사용해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이더리움 일부가 여러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보내져 비트코인으로 전환됐다고 FBI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돈 세탁으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미태평양 공군은 지난 1월 11일에서 13일까지 군산에 전문가 합동팀을 배치하고 화생방 대응 전술과 기술 절차, 즉 KTP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훈련이 차세대 항공요원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원들이 적절한 화생방 보호 장비를 갖추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 참여한 공군이 화학물질로 채워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최신 화생방 TTP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기존 화생방 보호 장비가 효과적이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투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서 2022년 1,600만 달러를 연구비로 책정했습니다. 공군은 연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 기존 TTP를 개선하고 군산과 같은 공군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Fight Tonight 미션을 수행하도록 필수 장비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6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16년 넘게 동아시아 태평양실에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 등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터너 지명자는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핀란드가 2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단독 가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인지 묻는 핀란드 공영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비스토 외무장관은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오랫동안 지연된다면 핀란드가 상황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비스토 외무장관은 이후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발언이 부정확했다며 스웨덴과 함께 나토에 가입하려는 핀란드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용병회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여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도 대규모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용병회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자행하는 악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인 한국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fair to say that, of course, we have the closest of relations with our South Korean ally.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와 군사 장비를 북한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북한이 제기하는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가장 자주 논의하며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돈세탁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북한이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바그너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1일 백악관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지난 20일 바그너 그룹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What the White House noted last week is that we are imposing additional designations that using additional authorities to pursue the Wagner group.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오랫동안 바그너 그룹을 제재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러시아에 본부를 둔 인터넷 연구 기관을 후원한 혐의로 제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넷 연구기관은 인터넷에서 친러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와 그 너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과 영향력 행사에 나서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당 무계한 몰약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기업인이 수백만 달러를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와 범죄인 신병 인도를 추진했던 미국이 이번 사안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에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이번 사건의 대북 제재 위반 측면에 대한 B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현 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의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의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제재 강화법, 이른바 원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을 동원해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한 개인 등을 수사하는 것은 물론 연방대배심이 이들을 기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자국민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만 미국 법무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거래가 미국 금융기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거쳤다는 이유로 제3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미국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는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은 지난 2021년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돼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곳이 싱가포르와 북한, 국제해상 등 미국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만 연방검찰은 곽기성이 미국 금융망에 연결된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주고받은 사실을 주요 혐의로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뱅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벌여 싱가포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미국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미국 법원에서 45개월형을 선고받은 북한 국적자 문철명도 최초 대북 제재를 위반한 곳은 말레이시아였지만 미국에 기소돼 결국 미국 워싱턴 DC로 신병이 인도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국적을 가진 개인도 미국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한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에 기소돼 현재 FBI의 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한국 출신인 김성태 전 회장도 미국 정부에 제재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1일 BOE에 중국에서 북한 측에 대량의 달러를 전달한 김 전 회장의 혐의 자체만으로는 미국 당국의 사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자금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하지도 해당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사당국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해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촉진한 다른 부차적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2019년 미 검찰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를 실례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미국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수리를 위해 미국 달러를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몰수 소송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미국 관할권, 즉 미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를 하진 않았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될 만한 다른 거래가 드러난다면 이때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제공한 자체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김 전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 그 돈을 지불했는지도 알아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속옷 회사의 전직 회장이었던 만큼 중국의 노동력 착취 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이용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활동 역시 유엔 제재 위반이라며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은 이미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중국 섬유 제품 화물을 여러 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행위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법 규정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에서 한국 사법체계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한다면 미국 사법체계가 이중으로 작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 obviously is not Singapore or Malaysia. I mean, we know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throw this guy.
백돌 교수는 한국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다르다며 우리는 김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이 그를 감옥에 넣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은 법의 허점이 있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보다는 더 엄격하다면서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으로 한국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하는 데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각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김 전 회장의 체포와 관련해 전혀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곧 공개를 앞둔 다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이 사안은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여간 공석이던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 출신의 지명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동북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터너 지명자는 미국 서부 페퍼다인 대학을 나왔고 동부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상원에 보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고 미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 등에서는 미 행정부에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2년 7월 여성학자인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지난 6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한 양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미한 당국이 모두 북한인권 관련 인적 진영을 갖춤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의 양국 공조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등 새로운 악의 축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마이클 룰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20일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학살을 돕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들은 연합해 자유세계를 교란하고 해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룰러 의원은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우리는 결코 적들과 맞서기를 피해선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과 다른 곳의 민주주의 파트너들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임명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으로서 미국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국방을 유지하고 이 새로운 악의 축에 맞서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카울 위원장은 22일 미국 CNN 방송의 주간 시사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합력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며 이란은 크림반도에 무인기를 배치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봤다며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으며 바그너 그룹 측이 북한에 무기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북한과 바그너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북한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도 대규모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열병식 직전 주말이면 김일성 광장에 군중이 모였던 전례로 볼 때 다음 달 열병식 개최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인파가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21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인파는 가로 130m, 세로 100m의 광장의 서쪽 지대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대형 글자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 연단 쪽에서 바라볼 경우 한글의 리을과 피읍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드러나지만 글자가 완성되기 전 촬영된 듯 판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파가 만들어낸 문자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다는 것, 현장에 대규모 군중이 모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촬영되고 나서 약 30분 뒤 같은 지점을 포착한 또 다른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서도 대형 문구를 형성하고 있는 인파가 확인됩니다. 30분 전과 비교해 글자의 획수는 줄었지만 각 획은 더 두꺼워져 이곳에 모인 인파가 다양한 문구나 그림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 모습이 위성사진에 꾸준히 포착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예행 연습에 앞서선 이번처럼 일부 인원이 띠 형태로 줄을 맞추는 초기 소집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아직 붉은 물결 등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현재 위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움직임은 잘 짜인 안무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사전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비호인은 지난달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이 운집하기 시작하는 장면 등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엔 최대 12,000명의 병력이 운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비슷한 규모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열병식 훈련장의 변화를 처음 포착해 보도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올해 1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혹은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8일 열병식이 열리지 않으면서 현재로선 다음 달 8일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당시 열병식에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과 신형 전술유도 무기 등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에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정권 수립 기념일인 2021년 9월 9일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페인과 캐나다가 UN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심의를 앞둔 한국에 북한 주민과 탈북민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 질문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보낸 UPR 관련 사전 질의서를 통해 북한인권재단에 관해 물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페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이 재단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난민, 특히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국회가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핵심 중 하나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 등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한국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인권 후원의 밤 행사에 보낸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도 앞서 한국 정부에 보낸 UPR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한국은 탈북민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전임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멈춘 탈북운동가들의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당시 언론에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소환안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 지침 수정을 촉구했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3일 BOA에 캐나다의 요구는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 관련 서면 질의들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며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한국에 이어 오는 31일 UPR 심의를 받을 일본에 대해선 북한인권 관련 사전 질의가 전무한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라도 제1한인 북송 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과 강제실종에 관한 국내 처벌 규정 등을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원가로 제공할 경우 제재 등 해당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 백신과 약품 제공과 관련해 북한 등 각국과의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이자 공보실은 23일 북한을 포함한 45개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원가 수준의 백신 제공 계획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BOE의 서면 질의에 보다 건강한 세계를 위한 협정은 북한 등 27개 저소득 국가와 지난 10년 사이 저소득 국가에서 중저소득 국가로 상승한 18개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는 모두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정부 및 파트너와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같은 제한된 시장에서 모든 공급은 제재와 수출 통제 라이센스 또는 다른 허가를 포함한 해당 법률 준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화이자는 북한 등 45개 국가에 신종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품을 원가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23개 화이자의 특허 의약품 항목을 500개로 늘려 해당 국가의 12억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 BOA에 북한은 신기술이 적용된 화이자의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을 공급받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스틴 교수는 이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북한은 코로나에 따른 폭발적인 확진과 입원 사례, 사망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 중국보다 더 심각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스틴 박사는 북한이 효율성이 높은 화이자 백신을 도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서서히 국경을 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존 슈와츠버그 공중보건학 교수도 북한 주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화이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슈와츠버그 교수는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북한에 이미 코로나가 확산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코로나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까지 북한의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하루빨리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화이자 백신은 북한이 원하던 코로나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의 국경을 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화이자가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inimum what should happen, North Korea should share data with Pfizer and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내부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화이자, 세계보건기구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류 인기를 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앱에서는 중국어와 힌두어보다 학습자가 많다는 새 통계도 발표됐습니다. 최근 남한 말투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북한도 한류 언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5억 명의 인구가 외국어 공부를 위해 사용하는 앱인 듀오링고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에 한국어는 이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다음으로 중국어와 러시아어, 힌두어 학습자보다도 많습니다. 듀오링고는 특히 한국어는 필리핀 등 4개국에서 1위, 파키스탄에선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열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현대언어학회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은 2002년 1만 200명이었지만 2016년엔 1만 7100명으로 68%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과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인 CNN은 최근 이런 한국어 열풍 추세를 관심 있게 보도하면서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 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욱 교수는 23일 VOA에 미국 대학에서 30여 년을 가르치면서 한국어에 대한 이러한 인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에 한 30년 이상 있는데 경험으로 보면은 확실히 지금 지난 한 5년 하여튼 최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한 거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주로 보면은 이제 한국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정말 뭐 이제 아니면은 교포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국어 같은 거를. 예. 근데 이제 최근엔 저는 느끼는 게 이제 넌 코리안들 중에 또 그리고 꼭 뭐 한국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이제 공부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K-POP, 이런 K-Culture, 이런 관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도 보면 어떤 친구는 그냥 혼자 배웠다는 친구도 있더라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의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세종학당은 지난 2007년에 3개국 13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3일 기준으로 84개국 244곳으로 폭증했습니다. 아시아 139곳, 유럽 57곳, 북남미 32곳, 아프리카 12곳, 오세아니아 4곳으로 전 세계에 고루 퍼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세계적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지난 2021년에 오빠, 먹방 등 한국의 대중문화 용어 26개를 새로 추가하면서 우리 모두 한류에 정점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화, 음악, 패션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한국어 컨설턴트로 옥스퍼드대에서 언어학과 번역학 등을 가르치는 조지은 교수는 23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언어학자들조차 이런 이례적인 현상에 당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류는 굉장히 새로운 언어의 그런 언어 공부, 언어 문화 그런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 팬덤 랭귀지 러닝,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티드 랭귀지 러닝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신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를 특히 영어권에서 하나 더 공부하게 하는 게 크게 그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거 어려운데, 그 팬덤 러너들은 주로 셀프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78억의 건의 트위터를 낼 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굉장히 스스로 셀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많죠. 네.
2021년 한 해 동안 K-POP 관련 트윗이 78억 건, 런던의 세종학당은 정원에 들어가지 못해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고, 조 교수 본인이 직접 개설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온라인 번역 워크샵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190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열풍의 소비층이 한국인이 아닌 지구촌 주민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한국어가 아닌 한류 단어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단어에 대한 판단을 한국이 아닌 영어권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한국인 봉준호 감독이 지적했듯이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 세계인들이 소비하는 한류 문화 사이에 1인치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 이 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한국어가 계속 더 많이 같이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뒤에 이제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26개를 넣었지만 사실은 뭐 26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100개를 넣을 수 있어요. 너무 그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서.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현상황으로는 한국 문화만큼 이렇게 글로벌한 단어 생산이 높은 문화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이게 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권 사람들도 OED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이건 무슨 현상일까 이렇게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계적인 경제력과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어 공부 열기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 공공 외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류를 즐기면서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지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한 한국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어, 한류 단어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며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지난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보호법을 채택하자 대북인권단체들 사이에선 기존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정법에 이어서 북한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3대 악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 법 제정에 대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고,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한국식 말투를 따라하는 현상을 박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23일 VOA에 북한이 한류를 막는 3중 강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류를 막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 법률적인 수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한국이 북한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투돌이 북한 사람들 속에서 예, 말투가 굉장히 유행이 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빠야, 뭐 자기야,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있을 때도 계속 이런 걸 썼거든요. 2019년까지도 이걸 썼습니다. 근데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을 비롯해서 지금 청년 무슨 뭐 이런 관련법,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양 그 문화호 이런 그 법률적으로 이걸 법제화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한류를 접하지 못하게끔 완전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로 보입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특히 북한의 선전 선동 사업은 당의 유일 관리자라고 해서 100% 당이 직접 관장한다며 한국말 특허가 사회적 풍토로 자리 잡으면 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북한 당국의 이런 대응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권에 이어 정보 접근권까지 모두 막는 것으로 또 하나의 아주 끔찍한 인권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전 세계적인 한류와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북한과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전향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말을 어찌 됐든 뭐 좀 다르게 쓴다 하더라도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그 자기들의 그 베니핏을 조금만 오픈하면은 얼마든지 같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게는 국가 인권, 인간의 개발보다는 정권 안보가 더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해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그게 처음엔 짝퉁일지라도 북한도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나라인데 국민들이 우리랑 같은 국민 저기 민족성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는 안타까운 걸 넘어서서 그 역시 인권 유린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네. 발전의 기회, 액세스의 기회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은 교수는 한국어는 이제 영어처럼 변이가 많은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류 언어를 지정학적 차원에서 제한하지 말고 이런 파도에 같이 오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한류를 에셋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한류가 꼭 남한의 한류는 아니거든요. 생산자와 주체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들, 특히 소셜미디어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특히 그렇게 막 익스클루시브하게 남한의 문화라고 한류를 단정 지은 건 자신들한테 좋은 게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립종 쌀을 수입한 적이 전혀 없던 북한이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5만 톤 이상을 사들였는데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은 만 톤에 육박하는 장립종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12월 중국에서 총 9,949톤, 금액으론 407만 9천 달러치의 장립종 쌀, 즉 길이 6mm가 넘는 정미를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은 찰기가 없고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거 사들인 데 이어 다음 달인 11월에도 적지 않은 양을 수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립종 쌀은 5만 972톤에 이릅니다. 또 수입액은 2,145만 달러로 집계돼 장립종 쌀 수입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10월이나 11월보다는 장립종 쌀 비중을 다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0월에 구매한 쌀은 전량이 장립종이었으며 11월에는 단립종 대비 장립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였습니다. 하지만 단립종 쌀 수입량이 7,395톤에 달한 12월은 장립종이 57%, 단립종이 43%로 전달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북한이 장립종 쌀을 비롯해 중국산 쌀 수입을 늘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제기된 북한 내 식량난 가능성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VOA는 지난 8월 선박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인도산 장립종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 중이란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국제사업회의소에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립종쌀을 대거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2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대두유였으며 뜨개질 편물과 기타 바닥깔개, 설탕, 담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립종 쌀은 전체 대중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여섯 번째였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으로 수출액만 884만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약 514만 달러어치의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을 수입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에 같은 제품을 판매한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되파는 주문자 생산 방식 부역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인조 속눈썹 제품은 손목 시계와 함께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가 북한과 중국의 12월 세부 무역 자료를 공개하면서 두 나라가 작년 한 해 동안 거래한 구체적인 물품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2022년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텅스텐광과 그 전광 제품이었으며 페로실리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전기와 몰디브덴 광, 가발 속눈썹 제품이 북한의 대중 5대 수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1위와 2위 품목은 각각 대두유와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 제품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버스와 화물차용 타이어 총 27만 8천 개를 구입했는데 이를 위해 중국 측에 총 2,877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앞서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군사용 차량에 쓰일 타이어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 내 압도적으로 많은 차량이 군용인 만큼 중국으로부터 타이어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이들 대부분이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아마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 예상됩니다. 양덕은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9도, 고성 아침 영하 24도, 낮 영하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2도, 강계 아침 영하 30도, 낮 영하 12도, 희천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 낮 영하 5도, 사리원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6도, 신계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온산은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4도, 장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2도, 평강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3도, 장진 아침 영하 31도, 낮 영하 15도, 김책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33도, 낮 영하 14도, 김영권 아침 영하 29도, 낮 영하 13도, 삼지연 아침 영하 34도, 낮 영하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먼바다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내 유대인 시민단체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은 신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이스라엘에 군사 자금을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 지원을 포함해 외교를 통한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아브라함 협정과 다른 정상화 협정을 진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영구적인 해상 경계를 설정하는 역사적인 10월 합의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미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7월 정상회담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강점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 정착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국가를 건설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항구적인 목표를 향해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 선동 또는 묵인, 정착촌 확장, 요르단강 서안 합병,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 등 두 국가 해결책의 전망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자유, 안보,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8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등 팔레스타인 국민을 다시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물질적인 방식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혁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통치와 부정부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당국도 의미 있는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국가를 건설해 공존하는 두 국가 해결책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진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24일 주요 7개국 G7 등과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분야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요시마사 하야시 외무상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장비 전달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복구를 위한 미국의 1억 2,5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와 난방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G7과 주요 동맹국은 또 우크라이나가 올겨울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독일 시사잡지 슈피겔은 24일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2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자국 탱크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한편 그동안 자국산 탱크 지원에 회의적이었던 미국도 M1 에이브런스 탱크 지원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에이브람스 탱크가 전장에 보내지려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론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한 탱크 지원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25일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6월 발생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23일 성명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나자루스와 APT38이 블록체인 기업인 하모니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1월 13일 두 해킹 그룹이 훔친 가상화폐 중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레일건이라는 익명의 거래 프로토콜을 사용해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이더리움 일부가 여러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보내져 비트코인으로 전환됐다고 FBI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돈 세탁으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 군산공군기지에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미태평양공군은 지난 1월 11일에서 13일까지 군산에 전문가 합동팀을 배치하고 화생방 대응 전술과 기술 절차, 즉 TTP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훈련이 차세대 항공요원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원들이 적절한 화생방 보호 장비를 갖추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 참여한 공군이 화학물질로 채워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최신 화생방 TTP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기존 화생방 보호 장비가 효과적이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투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서 2022년 1,600만 달러를 연구비로 책정했습니다. 공군은 연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 기존 TTP를 개선하고 군산과 같은 공군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Fight Tonight 미션을 수행하도록 필수 장비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6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16년 넘게 동아시아 태평양실에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 등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당시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7년 동안 재임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